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구동성으로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참 많죠. 특별히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다윗을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음에 합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심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요 반심, 반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던 자라고 해서 반심이라고 하죠. 또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실입니다. 영어로는 integrity.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integrity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결점,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실이더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성실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야곱,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의 심부름을 갖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우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세겜 땅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었으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을 통해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피를 흘린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무서운 땅이죠. 그곳을 혼자 톡톡 걸어가고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어요.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걸어왔던 시간까지 도단의 거리까지가 총 80km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80km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죠. 80km 가겠다. 손 내리고 가지 않겠다. 손 내리시고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저 같으면요. 세겜 땅에 갔을 때에 형들이 없으면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세겜 땅에 가니까 형들이 없더라고요. 도단에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 거리만 해도 80km라고 해요. 80km요. 그럼 80km가 어떤 거리인지 아십니까?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타고요. 우리가 분당 성전에서 80km 가려면 오크빌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 85km 정도가 되어져요. 막 달리면 1시간 20분 정도 갈 수 있고 약간 늦으면 한 1시간 40분 정도에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리를 걸어가면 얼마큼 거리인가 했더니 한 번도 쉬지 않고 성인의 걸음으로 투벅투벅 걸어가야 총 18시간을 갈 수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8시간 동안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80km의 거리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요. 성인 남성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는 거리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빨리 가면 30km, 아니 3일 정도 걸리고 늦으면 한 6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챗GPT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걷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80km 거리는요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도 저라도 참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요 요셉은요 걸어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요셉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사역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실함만큼이나마 결과도 보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은혜도 받아 보셨잖아요. 맞아요? 이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가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 순종했습니다. 갔어요. 가서 첫 번째 만났던 그 형들의 모습 가운데 형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형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 요셉,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왔어? 그래, 잘 왔어? 라고 보듬어 주는 것도 참 좋을 텐데, 보듬어 주기는 망정.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어느도다.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자신을 안아줄 것 같았으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서로 간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르되, 서로 이르되 저기 꿈꾸는 자가 어느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죠. 여러분, 요셉을 보면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어요. 사회의 생활도, 교회의 생활도, 자신의 사역도, 자신의 일에서도 성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칭찬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에게 주었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이 요셉에게 주었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옆에는 누가 누워있었죠? 레아가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좋아하는, 사랑했던 라헬을 다시금 쟁취하기 위해서 7년간을 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7년의 모습이 얼마 짧습니까? 깁니까? 짧아요? 길어요? 얘기 안 하기로 작정을 했죠, 오늘.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길어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이 7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을까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7년이라는 세월이, 7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1년이나 6개월을 세월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길었다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도 그 세월이 긴 만큼이나마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그 세월이 지난 만큼이나마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마 긴 세월을 살았던 것이 7년이라는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옆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있다 보니까 그 세월이 너무 짧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서로 간에 만났을 때 그 사랑했던 추억들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함께 만났었던 것이 헤어졌을 때에 너무 짧아서 어쩔 줄 몰랐었던 그 모습 기억하세요? 너무 아득한 세월이라서 기억을 잘 못하죠. 이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7년 동안을 세웠을 때에 그 모두가 다 어떻게 단지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총 4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도 있겠지만 야곱이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첫째 레아가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또 누굴 낳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습니다. 이때 라헬이 자신의 모습에 뒤질세라 자신의 신하인 빌하를 자신의 야곱에게 주어요. 그리고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또한 이에 뒤질세라 레아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또 줍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을 낳아요. 그리고 다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 봤을 때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가 라헬이 천신만구 끝에 낳았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다른 아들은 다 누더기 옷을 입어도 요셉만은 채색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혔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편애하는 아버지도 미운데 요셉이 꿈을 꾸니까 더 미운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성실한 모습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노예의 생활이 되었고 노예의 모습이었고 구덩이로 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디 갑니까? 그의 성실이 어디 가요? 그 성실로 인해서 보디발의 총애를 입고 가정총무가 되어지고 그것도 잠시 감옥에 하고 다시 또 성실해요. 여러분 이 성실이 어떻게 꾸준히 왔을까요? 참 신기해요. 요셉이 자신이 구덩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성실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번 상처를 입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요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견딜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견디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견딜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진행되어지면 사람 못 믿어요. 아니 사람이 내가 오냐 오냐 하니까 나를 물로 보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철저히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은요 성실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그 상처의 모습을요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 넣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고등학교 친구들의 모임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들의 모임을 가니까 참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저를 보니까 내가 너를 과거 너의 과거를 아는데 네가 목사가 되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누가 쳐다보게 되어지면 뭐가 좀 따갑잖아요. 그렇죠. 나를 쳐다보니까 저쪽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날 쳐다보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는 밥 먹을 때 뭐 먹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라면 먹고 있었거든요. 라면 먹고 있잖아 지금. 라면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더 따가운 시선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쳐다보니까 계속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요. 왜? 남자가 시선을 그렇게 쳐다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느낌이요. 다시 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는 커피 먹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럼 구정물 먹냐? 나 커피 좋아해. 커피 잘 먹어. 밥을 먹고 또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좀 이상해서 이 자리를 내가 피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질문이 하나 있대요. 그 질문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는 힘들 때 어떻게 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는 고난이 있잖아. 그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친구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 교회 다니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 담임 목사님 바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교회 가면 모든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봐. 평범하고 그 평범한 얼굴 가운데에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고난이 없고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이 그런데 각자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냥 살아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살아낼 때 내 아픔과 고통을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라는 거지.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 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무엇으로 살아냈습니까? 성실했다는 거예요. 인터그리티, 빈틈이 없었어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고통이 와도, 상처가 와도, 그 상처가 요셉의 신앙을 건들지 못했고 그 상처가 요셉의 성실함을 그만아 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이 집 앞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요.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와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형식이 똑같아요. 똑같은 형식을 쓰고 있어요.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구덩이에 빠졌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채워넣었습니까? 상처와 아픔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넣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통이 여러분의 형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39장 그 다음 절인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실함의 결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형통한 자가 되었고 3절 말씀에 주인이 보았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매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성실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가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성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야 라고 아마 소리쳤을 것이에요. 성실해도 누구나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누구나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누구나 나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체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고 또한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으나 자신을 향해서 보는 사람이 있었고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로 하여금 형통하는 모습을 그의 모든 사람이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보디발도 모두가 요셉을 통해서 형통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는 성실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나의 세계 현장 가운데에 나의 모든 세계 현장들 가운데에 나는 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흘러지고 형통한 모습을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이 우리의 형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당신에게 형통이 흘러갑니다. 예,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맞아요. 주님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형통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요, 여러분 총 13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어지거든요. 성실한 것밖에 없었으나 더할 나위 없이 고통만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꿈을 해석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다 생각하고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로 앉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죠. 그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잠깐만 여기요.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요셉은요 어릴 때 그 꾸었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단이 자신의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요. 해와 별들이 모두가 다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꿈을 향해서 어릴 때부터 꿈쟁이 모습을 가지고 그 비전의 모습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셨고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혔을 때에 형들을 만나자마자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 꿈이 바로 이런 꿈이었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형들과 재회했을 때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말씀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비로소 형들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고난의 자리에 이끄셨고 자신의 인생이 내던져진 이유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한데요. 이게 좀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에 꿈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 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요. 그럼 혹시 워크맨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면 손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어보세요. 아는 분은 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죠. 워크맨. 테이프를 넣고 헤드폰을 끼고서 이렇게 듣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이 대학생들의 하나의 어떤 로망이었습니다. 네, 그걸 사야 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진성아, 예, 아버지, 네가 난생 처음으로 번 돈, 그 아르바이트 비용이 있지 않겠냐? 네, 있죠, 아버지. 예, 이 아버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남은 돈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버지하고 제 꿈을 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 번 돈이지 않니?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제가 그때 했던 말은 어떨 때라고요? 대학교, 믿음이 아직 연약했을 대학교 1학년 때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지라 아버지 몰래 그 돈에 워크맨을 사고 테이프를 사고 헤드폰을 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예, 헌금을 했어요. 좀 미안했죠.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야 진성아, 예 아버지, 네가 우리 아들의 첫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너에게 이 돈을 주겠다라고 봉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봤더니 네가 번 돈 다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셨듯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발걸음 걸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형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